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늘 배우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우리가 갖는 그런 주님 앞에서 학생으로서 이렇게 늘 공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아론의 이름의 뜻이 뭔지 그리고 가족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론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 예, 교사. 예. 예, 그거. 예. 예, 그거. 저희는 다 압니다. 그거 하면 이제 예. 40대 전에는 몰랐는데 4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거 알겠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뭔지. 예. 예, 그겁니다. 교사. 예, 예, 고상한 사람, 예, 그거, 예, 맞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 아론, 이제 오늘은 이제 아론의 삶, 이제 아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론의 삶에 대해서, 아론의 그 인생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교환에도 날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이제 믿음의 형제라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형제. 아론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거의가 이제 노예처럼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론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예? 예, 83세죠. 예, 간단합니다. 예, 모세가 80세니까,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3살 많잖아요. 그러니까 83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예. 모세가,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세처럼 훌륭한 이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 80년 동안 4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제 8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83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쭉 아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위대하잖아요. 뭐 감히 우리가 이게 참 바라보기도 이렇게 좀 야 너무 위대한 이런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형제님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론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어떤 면에서 이제 아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딱 이렇게 이거 이렇게 짚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 동생을 잘 만난 건가요? 그런 건가요? 예. 좋은 부모를 만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 동생을 잘 만난 거죠. 예. 아론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론의 믿음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아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떤 거 찾으신 거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찾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 예, 맞습니다. 그거. 예. 저는 이제 아론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 아론을 이렇게 훌륭하게 보셨나, 어떤 면에서 이 아론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을 부르셨다 그러셨거든요. 택하셨다 그러셨거든요. 어떤 면에서 아론을 택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고민도 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아론도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나 아론 둘 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은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이제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럴 정도로. 그리고 뭐 하나님께 대꾸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너 가라 그랬더니 아, 나 못 간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아닌 모세를 우리가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의 인격이 어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정말 그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해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때는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모세를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아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그들의 부모가 참 대단했다.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그 소망,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한 말이 있잖아요. 예, 기억 안 나죠. 예, 기억 안 납니다. 잘 안 나죠. 당연히 안 납니다. 우리가 잘 안 나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데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뼈를 가져가라 꼭,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건지실 것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나 이 아론이나, 아 죄송합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자기가 이 일을 좀 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성취해 보려고 이집트 사람도 가서 죽이고 그러다 도망갔잖아요. 예. 비록 육신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 일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굉장히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부모로부터 배웠던 거죠. 이런 소망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이 모세 또 아론, 미리암과 아론 또한 노예 생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아론이나 미리암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을 때, 이집트에서 그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불어날 때,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골칫거리였어요. 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늘어나서 이렇게 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이 나라를 전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렇게 먹어버리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경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심하게는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이제 그 죽이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러한 그 노예 생활 또 그들을 이렇게 이 핍박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 그 굉장히 이제 공고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나 미리암 이러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 모세 때 공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짖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두 형제와 한 자매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에 대한 것들을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아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론이 이러한 그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해봤지만 이 아론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아론에게 있는 이제 제가 볼 때 아론에게 있는 그 첫 번째 그 믿음은 뭐냐면, 모세처럼 또 미리암처럼 부모로부터 이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분명하게 아론이 믿고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제가 보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시는 그 첫 번째 그 아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볼 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아론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론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근거 구절을 뭘로 봤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이 분명히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이 모세를 만날 때 그가 기뻐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너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아 저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말 잘 못해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말했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내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인데 너를 만나러 올 때 그가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 표현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인데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동생, 형이 동생,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만나는 거, 그래서 기뻤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론을 만나셔서 아론에게 너 가서 모세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론이 모세를 만났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이제 찾아왔다라는 것을 아론에게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셨을 것이고 또 그러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셨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지실 것에 대한 그것을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동생을 만난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지실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그동안 오랫동안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론이 기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동생을 만나러 가서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이 아론이라는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을 왜 선택하셨고 아론이라는 사람을 왜 모세와 함께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론이 이제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제 모세를 만나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이 아론이 이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자세한 그 내용들을 들었다라는 내용들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때 저는 이 아론이 이스라엘 다른 그 모든 남자들과 함께 이집트에서는 이제 종처럼 살았고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셨구나. 우리를 이제 건져 주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야, 아니 야는 아니죠. 이제 형이니까 형하고 나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파로 앞에 서서 요즘 뭐 동생들이 형한테 그냥 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아마 그 아론에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고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아론 안에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또 40년이나 멀리 있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덜 했을 텐데 아론은 지금 자기 형편, 자기 상황이 이집트하고는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 같은 주인과 노예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 노예 같은 노예 입장에 있는 종에 있는 입장인 사람이 자기 주인한테 가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세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세가 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이 얘기하래.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형 이제 내가 얘기할 테니까 형날 도와줘.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다 들었는데 이거 다 형이 얘기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파라오 앞에 직접 얘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말은 잘하지만 지금 자기는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감히 파라오, 감히 사람들이 얼굴도 이렇게 그 앞에서 뻣뻣이 못 드는 그 파라오 앞에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이 상황이 지금. 그러면 아론이 모세로부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형,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다 건지시겠다고 하셨는데 형이 가서 얘기해야 돼. 아론이 내가 갈게 이렇게 하겠어요? 야, 그 파라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파라오 앞에서 야 이거 나 겁난다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도 뭐 지금은 뭐 민주사회지만 이명박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앞에 딱 가서 여러분이 뭐 따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 우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막 지금 따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파라오가 아이고 그래 공손히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살리네 죽이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청 겁나는 그런 상황인데 아론이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아론이 지금 겁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서 볼때아참 이런 면에서 아론이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내가 가서 지금 해야 되는, 모세는 지금 겁나갖고,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러고 지금 있는데, 아론은 그 얘기 듣고, 그래, 가자. 이랬단 말이죠. 여기를 볼 때, 아, 참,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또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미가서 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예, 물론 미리암도 보내셨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세가, 예, 이제,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미디안이죠? 예,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멋있는 이집트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 여차저차에서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누군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모세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장로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딱 봤을 때 멋있는 이집트 왕자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살았는데 그 몰골이 미디안 사람이었겠죠. 이집트 사람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거냐면 아론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녹아지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론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 다 모으는 거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잖아요. 모세가 했을까요? 그 몰골로? 힘들죠. 예,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 하나님이 날 찾아왔어.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날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야? 저 사람 뭐야? 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명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 장로들 모아야 잘 모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와서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은 쟤 누구야 이랬겠죠.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는 모세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지만 초기의 사역에 있어서는 모세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론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론은 이제 이 모세를 여러 가지 그 모세의 사역 가운데서 아론이 모세를 돕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훌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론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수여받고 또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론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론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아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 어떤 훌륭한 점에서 이 아론을 택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가 이제 이 그 파로 앞에서 서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단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형이 이 동생을 이제 이 모세를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 아론의 이 훌륭한 점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형이 다 그 가게를 이제 이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형보다는 동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구죠? 대표적으로 야곱.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또 누가 있나요? 그 형보다 아우가 훌륭한 그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형이 동생을 40년 동안 섬긴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형이 동생을 여러분 아론이 몇 세에 죽었나요? 모세는 몇 세에 죽었나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안 되죠. 아론은 123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83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123세에 죽었으면 몇 년 동안? 40년. 그러면 모세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일한 거예요?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러면 형이 동생을 몇 년 동안 섬긴 거예요? 40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론의 위대함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위대함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론이,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아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역할이 뭐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재 역할이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함. 40년 동안을 꾸준하게 형이 동생을 섬겼어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할 텐데. 에이, 기분 나빠. 아론은 형이 동생을 40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맡기지 않았나. 물론 아론이 도중에 육신적인 것도 있었고 연약함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40년 동안 형이 동생을 섬겼다라. 아, 저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아론의 그 훌륭함,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약 백성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사장에 요구되는 게 뭐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재자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재자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되는 게 뭐냐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걸 또 엮었는데 제가 이거하고 또 엮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 양육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꾸준해야 돼요. 하다 중간에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엮었습니다. 우리가 이 표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잖아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러한 그 이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맡은 일들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꾸준함을 주시고 주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참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